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이 시간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말 알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질문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신다면 오늘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도 물어보고요. 취직할 때도 물어보고요. 교회를 정할 때도 물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셨던가요? 나는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언제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적어도 직접 안 나타나셔도 좋으니까 꿈에라도 음성으로라도 내가 이런 뜻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걸 허락하고 있다라고 해주신다면 안심이 될 텐데 그런 답을 우리가 잘 얻지를 못해요.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보는데 답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신령해 보이는데 제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제 인생도 잘 모르는데 제가 제 인생에 대한 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기도 많이 하시는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성경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자, 그럼 성경으로 왔어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왜 주셨죠? 시편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봅니다. 바울의 고통을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왜 주십니까? 왜 나에게로 어려움을 주시죠? 성경을 읽는데 또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런 답이 자꾸 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했던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아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가 답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누구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도 답을 하시더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봐라.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선언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뜻이 명확하지가 않는 경우에 이해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찾아가보라고, 찾으라고, 성경을 구석구석을 읽으면서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온단 말이에요. 너무 명확한 범사에 감사라는 뜻도 오지만 한쪽에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라고 했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봐. 근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건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귀를 쫑긋 하고 세우셔서 이 말씀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뜻인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내용을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귀를 기울여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하나님,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숨기셨대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는가? 나타내셨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확인할 텐데 이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다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사람들에게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딱 드러냈더니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줄만 알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적어도 마태복음 1장만이라도 열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적어도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아, 다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글자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는 우리는 글자만 읽으면 다 알잖아요. 숨길 것도 없어요. 나타낼 것도 없어요.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 아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느냐의 문제로 넘어갈 때는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희한하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100번을 읽었던 사람이 누굴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이걸 믿느냐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당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과학자가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는 하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이고 세상의 지혜 관점에서는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지 창조를 어린아이가 인정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니까 믿는 거지. 조금만 머리가 깨어있고 과학을 알고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진화론이 얼마나 괜찮은 이론인지를 알면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어? 신이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걸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과학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내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지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성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무엇으로 제가 줄을 쳐놨죠? 무엇을 받는 자요? 계시란 뭐예요?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우리가 전에는 못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그분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어요. 지금도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를 받는 자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던 그 진리를 이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이런 면에서 취약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강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어서도 돌아서면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인간 지혜를 자랑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너희의 모습을 봐라. 육체를 따라 뭐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한국말로는 많지 않다는 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너희가 100명, 200명 모였지 너희 안에 세상적으로 말해서 육체적으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박사학위 받은 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많이 한 자, 능력 있는 자, 실력이 좋은 자, 아주 기술이 너무 좋은 사람 아니면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나와봐. 몇 명이든 나와봐. 왜 그런 사람이 적은가? 내가 그렇게 안 불렀으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자꾸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자랑하고 능한 자를 자랑하고 문벌 좋은 자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남이 자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한테 목회하면서 서울대생을 몇 번 깐 적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때는 젊어가지고 막 그냥 강력하게 막 지를 외친다고 막 세게 말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잘 배울 수 있고 타고 태어나기를 내가 똑똑하게 태어난 거예요. 남들은 10시간 공부하는데 난 1시간 만에 공부를 다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죠. 근데 그걸 교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꾸 드러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나와 꽃에는 끝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꼭 깔때기처럼. 깔때기 알죠? 깔때기. 꼭 끝에는 누가 어디로 와요? 자기 자랑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말자고. 얼마나 공부 잘했는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가, 어떤 부모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인간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은혜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주은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더 빛이 나게 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 데리고 와서 더 잘나게 만드는,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게 보이고 못 배워도 세상에서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도 주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고린도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죠?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오는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야만 영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은혜를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왜 인간 지혜로 자꾸 자랑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더 확인해 봅니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DNA 유전자를 받았어도 어리석게 보여요. 누가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교회 오면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답답해지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이야기만 하냐고, 교회 와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하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성경을 안 들으면 어디서 성경을 들으실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세웠지 다른 이야기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가. 근데 교회가 이 싸움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냥 적절하게 비빔밥 섞듯이 잘 섞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어리석게 봐요.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셔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2, 3절에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어디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보세요. 너희가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희 눈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 왜냐하면 이 눈은 누구의 눈이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신 눈이니까. 태생적으로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눈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긴 이 눈 가진 나를 보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저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음 직전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아무도 못 보는 새로운 걸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 열리는 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이고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환경인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철원 사람을 하면서 손가락질했는데 그 스데반의 눈에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그 스데반을 안타깝게 보려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웃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광채가 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늘의 그 문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풀리지? 그러나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세상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린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요? 세상인 빛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빛이 빛난다고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물질을 가져와서 자랑한들, 세상 권세 가져와서 자랑한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한들, 그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이 흑색이 아니라 오히려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는 그 모습 보면서 온 성도님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나 같으면 죽어라 할 텐데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이렇게 빛날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프셔도,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 하던 일이 안 풀려도, 왜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하지? 해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새로운 빛으로 비추시면 광채가 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번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막 원통해서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있어야 되지요. 왜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람 만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탄식하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행복의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